9장 57절과 58절 두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탈무드라는 책을 받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배움, 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움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대의 최고의 랍비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랍비가 모든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는 건 아니죠. 자기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제자는 랍비와 그림자가 되는 것. 그 랍비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있어서 스승을 따르는 것, 랍비를 따르는 것,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것, 삶의 한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 스승과 제자는 모든 걸음 하나하나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랍비가 시장을 가면 제자는 그림자처럼 시장을 따라갑니다. 랍비가 병문안을 가면 제자는 그림자가 되어서 랍비와 함께 병문안을 갑니다. 랍비가 밥을 먹고 잠을 자면 그때 제자도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제자가 랍비를 그림자처럼 가까이 따라다니는 이 모습을 보고 생긴 유대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제자가 랍비를 얼마나 가까이 뒤쫓아갔으면 랍비가 걸어갈 때 일어나는 그 먼지를 뒤덮었을 정도로 가까이 따라가는 거예요. 먼지만 뒤덮어 쓰는 게 아니에요. 랍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랍비의 생각과 사상과 가르침과 그분의 속의 깊음까지, 그분의 언어까지, 아니 그분의 걸음걸이까지 하나하나 랍비를 쏙 빼닮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먼지로 뒤덮어 쓰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제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57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 말만 들어보면 제자로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특별한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의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집니다. 5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께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형제여, 나는 집도 없는 떠돌이 신세인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나는 오늘 저녁에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내일 새벽에 이슬을 피할 곳도 없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어디든지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그 사람, 오늘 5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이 소개했는데, 주님과 그 사람과의 대화의 마지막이 바로 58절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주님의 가르침에 열광하는 군중들을 보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병마가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되면, 저 랍비의 제자가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그게 아니니까 그냥 뒤돌아섰던 게 아닐까,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님의 대답. 형제님, 나는 거의 노숙자 신세인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지는 않았지만 흘러가는 정황상 속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그냥 떠나갔던 게 아닐까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오늘날 예수 믿는 바로 우리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바로 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저는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내 속에서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웃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울었나 몰라요. 사역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곳이 어디든지 가장 먼저 불러주는 그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도 세웠습니다. 주님께 약속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다짐했던 불러주시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그곳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주님 앞에 다짐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장 구석진 곳에 조건을 달아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올 5월 달에 제가 5년 반 동안 개척에서 섬기던 사역을 내려놓고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디든지라고 했지? 독일로 가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불러주시는 곳 어디든지 그곳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조건을 달아놨는지, 미국 아니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캘리포니아 아니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나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그냥 무작정 성급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부터 했던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현실이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주님이 손가락질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 주님이 저기라고 말했을 때 제 낯빛이 싹 변하는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깊이 받았을 때 무작정 약속하고 받던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성급하게 약속드렸던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11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선교 일에도 동참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일에도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겠습니다. 수없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참하게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선교사 부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도니람과 앤 저드슨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 부부예요. 아도니람 선교사님은 24살 때에 우리는 버마로 알고 있죠. 오늘날은 미얀마라고 합니다. 버마에 선교사로 가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되죠. 그 당시는 버마에는 외국 선교사님이 단 한 사람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심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몰랐는데 그때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쯤에 아도니람 선교사님은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바로 미래의 와이프인 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앤과 결혼을 한 후에 버마에 가서 선교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소원하며 앤의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교난을 겪게 될 것이며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어른이 이 편지를 받고 무척 울었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결정권을 딸에게 맡깁니다. 딸이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친구인 리디아 킴블이라는 자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라면 이 새로운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이 부부는 1813년도에 미얀마에 선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난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난의 연속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1824년도에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18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데 밤마다 다리가 묶여서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잠시 쉴 수 있도록 머리와 어깨만 땅에 닿을 수 있게 줄을 풀어줍니다. 그때 잠시 자는 거예요. 온도는 40도가 넘죠. 습도는 100도죠. 100%죠. 뿐만 아니라 밤마다 그 모기와의 사투,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의 아내 애는 임신했을 상태입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매일 3km를 걸어가서 남편의 이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18개월 동안 썩은 음식을 먹죠. 잠을 자지 못하죠. 고문을 당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건강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딸 마리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개월 만에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니 홍반열이라는 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때 애의 나이가 37살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미얀마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얀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몇 개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3,700개가 세워졌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아도니람과 애니,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미얀마를 향해서 저기는 했을 때 순종하고 믿음에 바를 때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거기에 기쁨도 맛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도 맛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 위로와 축복과 모든 것을 언제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냐면, 네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디든지라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기는 이라고 외치는 그곳이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저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택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인처럼 주님을 그렇게 우리 삶에 모시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의 컨설턴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만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해 주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 주님은 저기라고 말할 때 선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과 그 사람의 대화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디든지 하고 저기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순종할 때 오늘 내가 어디를 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머리 댈 곳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을 선뜻 따라 나서지를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고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불안할 때 우리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주저함이거든요. 결정하기 힘들거든요. 주저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게 독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안하니까,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 언어도 모르는데 불안하니까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도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자녀들이 정착하지 못하면,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역은 시작했는데 개척했을 때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를 결정하게 될 때 미지의 세계로 발을 떼려고 하면 이런저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지? 꿈의 직장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지? 상사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교회를 결정할 때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크푸르트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 갔다 안 맞으면 저기 옮겨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버릴 텐데 이 교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라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이 항상 가르치는 그곳은 우리의 안전지대 밖을 주님이 저기는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지대 밖으로 믿음의 발을 떼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 엔 선교사님이 미얀마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그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포기하고 가야 됐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죠.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뭔가를 포기했어야만 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숙제를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몰라요. 주보에도 적고 카카오톡으로도 보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나의 소원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꿈의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장래 염려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황금 같은 일요일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마이 타임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극단적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인간관계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명예와 돈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세상 친구들과 다니는 시간과 열심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내 전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내게 유익된 일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취미생활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외로움, 물질, 나의 목소리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친하지만 세상을 쫓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과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인데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펜을 잡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 순간만큼은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겠다라는 결심이래요.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내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친구, 관계, 시간, 개인, 취향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렇게도 좋아하던 담배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세상 친구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몇 분 남자 집사님들이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집안일을 포기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리면 사모님한테 맞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아내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 있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아시니까 네가 얘기하는 어디든지가 그 어디든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어디든지는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드디어 자기의 헌신의 수준을 깨닫는 순간이 온 거예요. 자기 믿음의 수준을 깨닫는 수준이 온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수준이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에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디든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주님이 그곳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 그게 그런 뜻이었습니까? 라고 돌아서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남자의 반응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마태의 반응을 비교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의 본명을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레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줄 때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정말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달라고 기대하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제자로 불러주시기까지 레위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백성의 혈세를 걷어서 누구에게 바칩니까? 정복자의 나라인 로마의 그 혈세를 바치고 그것으로 유익을, 이익을 누리는 그런 자로, 백성들의 눈에는 창기와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얼마나 얻지 못하면 법정에서의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자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안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따르는 어디든지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그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세리로 살면 평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불확실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랍비, 그 뒤를 얼마나 바짝 쫓아갔으면, 그림자가 되어서 쫓아갔으면 유대 경원에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어떤 말입니까?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여러분, 그분의 생각과 언어와 사상과 가르침에 온전히 뒤덮이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더러운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더러운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면 제자들은 그림자가 되어서 주님이 어디든지 가시든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싫지만, 더러운 땅이지만 주님 가시면 제자는 함께 가는 거예요. 유월절 축제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디를 찾으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는 것.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할까요? 군중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인정박소 박수 받는 그곳에 있고 싶지만 주님이 베데스다를 가면 제자들도 그림자가 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분, 모든 사람이 거리를 두는 그분 곁에 여러분이 가 있을지 몰라요. 왜? 주님이 그분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다고 결정하고 나면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도 미쳤다라는 얘기를 형제들로부터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동지애가 생겨서 더 열심히 섬겨줄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의 먼지로 뒤덮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지로만 뒤덮여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뒤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뒤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으로 뒤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뒤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뒤덮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